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현실을 바라보면 언제나 넘어지기 쉽고 나약하고 또 여러 가지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참 소망과 천국의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갈급한 심령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 안에 있는 그큰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어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말씀 안에서 운동력 있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 받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들을 쪼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다 2절 같이 합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밖에 아직도 비가 오나요? 네, 그쳤나요? 네. 오늘따라 많이 보이질 않아서. 예, 찬양하는 중에 참 놀랐습니다. 우리 김종수 집사님이 전혀 초보자답지 않게 드럼을 치셔가지고 물론 송대호 집사님도 전혀 모르시는 분이 베이스 기타를 배우셔서 이만큼 치시지만 김종수 집사님이 상당히 진보가 빠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고 예. 여러분들도 뭐 전혀 못 느끼셨죠? 제가 말하니까 여러분 아셨죠? 예. 그런 드러머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예. 지난 한 주간 참 무척 바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그 결혼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있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날에도 주일 예배 끝나고 또 결혼식 또 인도를 해야 되고 참 많이 바빴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는 빨리 1년, 2년,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더 목회도 좀 익숙해지고 좀 일도 능숙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으로 빨리 시간이 가기를 원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5년을 지난 만큼 거기에 또 따르는 과제와 또 신경 쓸 일들과 많은 부담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때 정말 못 모르고 단순하게 그냥 열정만 가지고 열심히 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지금 때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절망하는 유다를 보죠. 결국 이 유다는 자결을 하고 맙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제자로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가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전혀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손에 예수님을 판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을 판 일에 대하여서 가룟 유다가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도 뉘우치고 결국은 자기가 가서 목매어 자결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죄책감에 대하여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분명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자범죄들, 그런 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죄책감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책감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에 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죄책감에 대하여서 전혀 해답을 찾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와 그런 면에서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는 상당히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은 뭡니까? 둘다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서 심한 가책과 절망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용기와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입은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지 알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좀더 낫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베드로가 뭘 잘했는지 우리도 그 베드로처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베드로의 사건과 이 가룟 유다의 지금 사건을 동시에 같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 대조적인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이 문제는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베드로만의 문제도 아니고 가룟 유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언제나 다가오고 있고 순간순간 우리가 느끼고 있고 지금도 그 길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가지는 실수와 실패와 또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 문제는 베드로와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절망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습니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 절망의 몸부림치는 비명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엇 때문에 하는 절망입니까? 죄 때문에 가지는 절망이죠. 그 마음 가운데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선을 행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지만 늘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절망입니다. 어떻게든 죄를 벗어나고 싶고 죄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언제나 죄로 인하여서 죄 아래로 끌려오고 죄 아래 지배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절망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지금 이 절망과 비명을 지금 지르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이 7장에 이 고백과 이 비명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견해가 있고 크게 두세 가지로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존 머레이라는 학자는 이 7장에 나온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사람이다. 성도가 가지는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는 7장 22절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 성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속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7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8장까지는 아직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 성화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두 주장이 아주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군가의 말 맞다나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둘 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아주 실력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이런 절망이 있을 수 있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런 절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유다와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그 죄로 인하여서 가지는 절망이 둘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비명과 절망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궁극적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죠. 7장의 마지막 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겁니다. 그 앞에 25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을 받으면 조금 앞뒤가 안 맞죠. 그 전에 바울이 지금 하고 있던 이야기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언제나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앞선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그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과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8장 1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항상 이겼죠. 항상 이겼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도 그 죄를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며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궁극적인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행하셨습니다. 3,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같이 읽읍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에게 죄를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purify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화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죄를 정죄하는 것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케 함으로써 우리가 가지는 죄의 문제, 결국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고 우리는 우리로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조치를 또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같이 읽읍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지난주에도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성령으로 난 자가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어떤 면에서는 요한복음 그 3장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고 그 내용이 오버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목사님 늘 뭐 하는 말씀마다 늘 같은 말씀이라 이렇게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기도 한가 봅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맨날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같고 결론도 같고 뭐 이렇게.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진심으로 깨닫고 아는 자라면 그 알 속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고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이 그저 가볍게 듣고 넘기게 되면 상당히 뭐 늘 같은 소리라 이렇게 이야기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늘 같은 내용과 같은 결론을 가지는 것 이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내용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슬이 뭐 여러 종류,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통해서 꿰어서 그 있는 하나의 실이 있어야 그것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 다르고 이 말씀 다르고 성경의 66권에 있는 내용들이 다 달라 보이지만 그것들이 정말 하나의 맥락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핵심된 내용으로 하나로 관통되어져서 이어질 수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가를 여러분 새롭게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스스로 자찬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여러분들 항상 말씀 속에서 어떤 그런 그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시죠? 저는 지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불교와 타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범신론적입니다. 인간 안에 각자마다 신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적인 본성이나 요소들을 우리가 깨우치고 그것을 개발하면 우리가 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불교이거든요. 인간 안에 가능성을 두고 그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면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불교 또는 뭐 다른 인도의 뭐 힌두교나 그런 종교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기독교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와 죄성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 8장에 자 7장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7장에 마지막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의 비명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로 죄 없다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붙들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자의 존재는 신자가 아니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7장의 존재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절망 속에 있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는 그런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8장에 오면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인 동시에 성령이 거주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중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조 목사님이 아까 찬양 시간 중에서도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격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어떤 뭐 여러 가지 경험과 또 분발과 뭐 여러 가지 흥분과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을 우리는 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고 새 생명을 주는 것도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 보증의 성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동안에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시작과 그 끝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길로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뜻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다스림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과 절망에서 반전과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반전이 있죠. 요즘 뭐 개콘에도 그런 게 있고 뭐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 보다가 반전이 있습니다. 아 그냥 엄마 딸 이렇게 잘 지내다가 나중에 주워온 아들 주워온 딸이야 뭐 그러고 예? 뭐 그러면서 뭐 DNA가 뭐 어떻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뭐 하여튼 엮이고 반전이 있죠.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은 것은 이것만큼 큰 반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큰 반전인 것입니다. 28절부터 한번 보시죠. 28절부터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의미가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실패와 절망조차도 결국 우리에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보약이 되고 교훈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는 현실 속에 가지는 실패와 또는 넘어짐과 그런 좌절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를 그 궁극적인 참패와 망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영화롭게 됐습니까? 앞으로 될 겁니까? 예? 예.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셔서 대답을 하시는데, 영화는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뵐 때 우리는 영화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되는 일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미래 시제예요. 예? 영화롭게 되는 일들은 아직 미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요.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적 완료형이라 그러나 예언적 완료 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왜 완료 시제를 썼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이라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완료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진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31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네.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이전에 우리를 향하여서 작정하신, 우리를 향하여서 의지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꺾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의지를 먼저 꺾지 않는 한 우리는 넘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꺾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일인 겁니다.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 같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아멘. 내가 가지는 절망과 좌절, 그리고 내가 자폭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하심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장과 8장의 이 반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정말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담대할 수 있는 그 아주 그 근본적인 답을 우리는 찾은 자들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에게 그를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사하여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를 보증으로 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의 이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가지 그 조치와 여러 가지 것들로 그냥 묶어놔가지고 어떤 세상의 것들로도 우리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런 조치를 다 취해놓으셨는가. 그 귀한 내용만큼이나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예? 여러분 뭐 좀 느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자살에 대하여서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그것을 불신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열정을 품으시고 자기 아들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작정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기에서 포기하고 체념하고 나 자신을 버려버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불신앙과 같은 것이죠. 여기 베드로는 그도 절망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나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과 작정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죠. 그러나 가룟유다는 십자가에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절망의 문제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고 불신앙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저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믿고 천국 가야지 하는 마음 또는 뭐 그냥 세상에서 교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기독교의 복음에 정말 그 기초적인 부분들조차 정말 알지 못하여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기독교의 복음의 그 중요성과 그 엄청난 은혜와 놀라움에 대하여서 새롭게 눈을 뜨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때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7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절망이요 비명입니다. 그러나 8장으로 넘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주장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작정하심대로 가는 인생이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넘어뜨릴 자가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인생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8장에 나타난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남 얘기 듣듯이 듣지 마시라니까요. 이 8장의 사건이 우리들의 신자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열심을 깨달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절망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며 결국 우리를 영화된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